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주에도 여러 편의 설교를 듣습니다. 대예배, 저녁예배, 금요철야, 수요예배, 최소 3, 4편의 말씀, 그 이상도 듣고 은혜받고 있지요. 그러나 설교를 많이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말씀이 내 것 되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기쁨,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주님만으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그러니 현실에 염려, 근심이 있어도 기뻐해야 함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은혜를 받았지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서도 여전히 짜증내고 기쁨 없이 산다면 어찌 말씀이 내 것 되었다 할 수 있으며, 은혜 받은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들은 말씀을 기억하여 자기에게 대입하여 들은 진리와 반대인 악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변화되려면 들은 진리의 말씀과 선과 사랑과 위배되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죄악을 찾아서 버리고 진리를 행하는 것,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여서 비진리를 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만은, 내 안에 있는 비진리를 버리는 것과 진리를 행하는 것, 이게 한꺼번에 이어지면 더 빠른 것이고, 명백한 비진리를 발견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 또한 깨달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진리의 반대의 모습이 있는데, 반대되는 악의 모양은 깨닫지 못했는데, 와, 저렇게 진리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진리대로 행해야지 라고 다짐한다고 행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려면 진리와 위배되고 반대되는 내 안의 비진리를 찾아서 버릴 때에 진리를 행하는 게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지 못하는 내 안의 악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원래 짜증 불평이 많아요. 그럼 짜증 불평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짜증스러운 일, 또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어렵고 힘든 일, 또 그로 인하여 따라오는 염려, 근심.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많아도 기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는 구원의 기쁨, 천국 중심 기쁨. 그게 있으면 내게 주어진 환경 속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 안에 깊이 궁구하면서 새기는 것, 그러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대로 행할 때 말씀이 내 것이 되며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이 생명되었다, 그것은 분명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기뻐할 수 없을 때, 구원받았으니 기뻐해야지, 지금 내가 심히 가난하여도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거지 나사로가 복됐지, 부자를 부러워할 게 없지 않는가 하고 구원받고 진리를 듣고 알매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지금 내가 심히 가난하여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지혜 주시고 삶의 방법 주시고 내 안에서 욕심 사심을 벗고 탐심을 벗고 깨어 기도하며 욕심 부리지 않고 일하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면서 축복받게 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현실의 염려, 근심, 어려움, 불평, 원망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려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이제 설명할 궁극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기준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명심해야, 그래야 말씀과 반대인 나의 죄악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생명이라는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초적인 단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자신에게 대입시키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배우자가 짜증내고 불평할 때, 아니 설교는 뭘 들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짜증내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기뻐하지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를 보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영 답답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대입하고 있는 분, 근데 대입을 했는데 자신에게가 아니라 상대에게, 그래서 상대의 진리와 위배되는 모습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분, 지금 이렇게 말을 해서 지적했거나 아니면 상대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영 답답해하면 이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있는 걸까요? 혈기를 낸 것은 아니라 해도 상대에 대해 불편하고 답답해하니 그 마음의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을 해서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해? 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나 가르칠 수는 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남을 보라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문제지요. 설교도 잘 듣고 은혜 받아서 말씀도 기억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은 말씀을 자기에게 대입하여 자기를 발견하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 은혜가 내 것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거든요. 은혜는 받았습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자기를 찾지 못하면 이게 온전한 열매, 생명이 안 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누구 보라고요? 나, 자기 보라고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자기 성찰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받은 은혜와 깨우침이 자기의 것 되기 위해, 다시 말해 변화되기 위해 해야 할 노력, 궁구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를 통해 어떻게 성결되는지 그 방법을 깨달아 여러분 모두 성결의 기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결은 말씀만 듣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충성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궁구함을 이루고 불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행해야 성결되는 거예요. 성결은 뭔데요? 죄악을 벗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예배 안 빠집니다. 모임 안 빠집니다. 헌금도 합니다. 충성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을 신앙생활 잘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성결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이 과정이, 또 이건 과정이라 할 거 없어요. 세례사람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궁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중에는 하루 동안 먹은 음식과 간식을 기록하고 그 음식의 칼로리를 일일이 체크하는 세심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아, 뭐 이 음식은 몇 칼로리고 이 음식은 뭐 건강에 좋고 안 좋고 뭐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뭐 만약에 운동이라도 하면 그런 걸 사진으로나 아니면 기록으로 남겨서 나 어제랑 똑같이 먹은 것 같은데 왜 오늘은 이렇게 몸이 무겁지? 하면 뭐 먹은 음식에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도 성결을 목표한다면 자기의 말과 행동, 느낌, 생각, 마음까지 살피되 진리를 기준하여 잘못된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 생각, 느낌. 이 지난주 주일 저녁 예배 때는 느낌에 대해서 조금 깊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낌. 죄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좋은 느낌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느낌도 지금 내가 어떻게 느꼈지? 이거 이러면 내 이성을 보는데 그냥 예를 들어 나는 결혼한 사람인데 내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을 보고 기분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느낌 잘못된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점검해야 하고 또 당연히 말과 행동도 점검해야 되고 깊이 있게 마음도 돌아봐야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기준하여서 지금 내가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 이것이 궁극입니다. 우리는 조상, 부모로부터 받은 원죄와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 줄 모르며 행하였던 비진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고 틀리지 않았다 생각하지만 진리에 비춰보면 잘못된 것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진리의 기준이 없을 때는 누군가 나를 미워하여 뒤에서 험담하면 따져 묻지 않은 것만으로 착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내가 따져 말어 하다가 그냥 말지 뭐 라고 했으면 나는 착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주변에도 그런 사람을 보면서 참 너 착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해 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기준을 삼을 때는 싸우고 다투지 않았어도 나를 험담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과 마음이 어떠했던가를 궁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 생각과 마음, 말로 하지 않았어도 행동으로 거칠게 서로 다투지 않았어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생각과 마음은 어땠는지 궁구해서 주님의 마음, 믿음의 선진들의 선을 목표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궁구해야 합니까? 마음을 돌아보니까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 일을 만나고 당하니까 속상했지만 참은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찾아내야 돼요. 상대에게 따진 것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면서 상대의 허물을 말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이런 일들 종종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도 이 예시 하나하나에서 자기를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싸우고 다투는 육체일까지는 이제는 넘어선 그런 것들은 버린 이러한 단계에 많이 많이 왔어요. 싸우고 다투고 하지는 않았어요. 따져 묻지 않았어요. 나 그때 그렇게 말하셨는데 왜 그렇게 집사님 말했어요? 이렇게 따져 묻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속상하니까 내 주변에 나랑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글쎄 그 집사님이 나 이렇게 험담했대. 뭐 속상해서 이러한 내 마음을 말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따져 물은 거랑 뭐가 좀 다를까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다고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걸.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줄 아십니까? 나를 험담한 그 사람 또 내가 그 사람 험담해요. 주변 사람에게.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걸 몰라요. 발견 안 해요. 왜요? 내가 먼저 한 거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거든요. 단지 나는 따져 묻지 않았으니까 조금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나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도 다른 사람만 내 하소연하면서 그 사람한테 나 힘들게 한 사람 근데 그 사람 나만 나한테만 이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이렇게 좀 힘들게 말하더라 하기도 하고 만약에 나랑 대화하는 그 사람한테도 그 사람 좀 뭔가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면 집사님한 좀 집사님도 험담하는 것 같아. 이런 속으로 또 사이도 벌어놓게 이간질하고 보태서 이렇게 악을 바라는데 가서 내가 따져묻지 않았다고 스스로는 잘한 줄 알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지금 악과 죄를 쌓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육체의 일 아닙니까? 이 또한 육체의 일인 거예요. 입으로 불평하고 상대에 대해서 나도 같이 험담한 이러한 모습 육체의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의 잘못은 안 했지만 그 뒤에서 다른 잘못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악을, 이러한 죄를 발견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결됩니까? 가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하고 싸우지 않은 이 육체의 일을 안 했을 뿐 뒤를 돌아서는 다른 또 죄를 짓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투거나 악을 행한 것은 없습니다. 뭐 지금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상대의 실수가 보이니까 큰 소리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유독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라는 그 사람한테 왜 B라는 사람의 다른 여러 사람들보다 B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유독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깨우쳐주기 위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니래요. 그냥 잘못한 거 있어서 지적했고 아니면 상대 의견을 반대한 거고 라고 처음에는 변명하죠. 그러다가 아니 내가 전에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제는 아니라고 말 못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그리고 또 저를 또 믿으니까 한 번은 아니라고 했지만 두 번째 제가 얘기하면 궁금해 보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권면하고 있는 권면이 맞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독 그 사람한테는 잘못하고 지적할 일이 있으면 큰 소리를 냈거나 아니면 도드러지게 반응을 보이는 자기의 모습인 거죠.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 B라는 사람에게 유독 내가 힘들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권면을 했더니 자기도 순간 궁구하면서 또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순간 떠오른 거예요. 예전에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했던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 안에 상처로 담아놓은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싸우거나 다투거나 부딪힌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러한 마음에 상처가 남은 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화하다 보니까 아 맞아요. 전에 그분이 저를 이렇게 야단을 쳤거나 아니면 나를 뒤에서 이렇게 힘들게 한 일이 있었는데 아 그래서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불편해하고 있나 봐요. 그제서 깨닫더라고요. 이렇게 깨달은 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이때 들여다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권면한 건데요. 라고 자기의 행동을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발견을 못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깊이 점검해보면 내가 특별히 그러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미운 감정이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지적받고 권면받은 것이 상처로 마음에 있거나 아니면 상대에 대해 시기 질투하거나 그러니 유독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내가 경계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나오기도 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 드러납니다. 분명 드러나거나 아니면 이게 말과 행동이 아니어도 내 느낌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달라요. 이걸 찾아내는 것이 진리로 궁구하는 삶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윗사람에게 혼이 나니까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왜요? 나를 뒤에서 험담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나를 뒤에서 험담했던 사람하고 내가 싸우고 다투고 겉으로 드러나도록 원수 맺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윗사람에게 혼나니까 괜히 내 마음이 시원해.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지적 안 하니까 이렇게 또 드러나네. 뭐 이러한 마음과 생각이요.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순간순간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내 생각과 마음을 진리로 비춰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여기에서 순간 저 미국도 갈 수 있고요. 순간 여러분들이 어디 뭐 여름에 휴가를 아주 멋진 해외 멋진 나라에 다녀왔어요. 순간 여기에서도 내가 그 나라 내 생각으로는 다녀올 수 있어요. 생각과 마음 안에는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진리로 점검해야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누가 나를 힘들게 했는데 싸우고 다투지 않았지만 벌어지고 있는 내 마음과 또 지금 말씀드린 비유해드린 이러한 상황들, 그렇게 내가 말한 것, 이런 마음은요, 악이요, 미움, 불편함에서 나온 감정입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죄를 짓는 육체일 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죄악까지 발견하는 것이 성결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궁구하는 신앙생활이지요. 궁구란 속속들이 깊이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단어의 의미가 그러합니다. 속속들이 깊이 연구한다. 바로 여러분의 생각, 느낌, 마음을 속속들이 깊이 파헤쳐 비진리와 악을 찾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좀 발견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죄악은 부모, 그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 저 위에서부터 이 죄성이 물려 내려와서 꽁꽁 나 자신과 하나가 되어 있고 더더욱 세상에서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진리로 비춰보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는 비진리와 악도 있고 또 욥과 같이 자기는 알지 못하는 그런 근본의 악의 모양들은 연단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한 연단을 안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발견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궁구하는 거고요. 또 연단을 받을 때에도 궁구하는 사람과 궁구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다르기 때문에 꼭 궁구하는 삶을 살아야 성결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궁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궁구할 때 기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 그러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진리로 기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나 가르침으로 잣대를 삼으면 자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정신,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불편하고 답답한 일을 담아두지 말고 상대에게 잘 설명하고 표출하라고 말합니다. 짜증하고 혈기 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강의하죠. 그 지금 내가 상대에게 불편했던 일들, 내가 상처받았던 일들, 이것을 상대에게 설명을 해서 또 다음에 그런 일을 만나지 않도록 부탁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진리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안에 불편한 감정은 악이래요. 내 잘못이래요. 상대방이 나 먼저 때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면 내 잘못이래요. 악이요. 기도하며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더더욱 이 재단에서 가르치는 성결의 복음은 누가 오른밤 때리면 왼밤 때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고 가르쳐요. 이런 말씀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세요. 이루지 못해도 노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 않고요. 노력이라는 말이 웬 말입니까? 해야죠. 순종해야죠. 이렇게 가르치는 재단입니다. 내 안에 용서와 사랑이 없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니 상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 악을 발견하여 변화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참 이 진리의 말씀은 힘들고 어렵고요. 세상 가르침은 편하고 좋습니다. 참 편해요.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과 사랑,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악을 바라여 싸우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다 해도 양보하고 희생하지 않고 베풀고 낮아지지 않는 모습은 세상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일 뿐, 그건 세상 사람 중에서 착한 사람일 뿐 하나님의 사랑받는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악을 바라지 않고 그런데 마음 안에는 다 있다고요. 불편함도 미움도 시기 질투도 교만함도 아 왜 나는 좋은 자리 안 주지? 그러면서 아 여기 앉으세요. 양보합니다. 근데 내가 양보했으니 나도 몇 번 양보했으니 상대방도 좀 그래야 되지 않나? 양보해놓고 좀 마음이 이러한 불편함 있는 거 세상에서는 마음 속 모르니까 그냥 말과 행동으로 보면 와 저 사람 되게 착하다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야 너 양보했는데 마음에선 좀 서운했지? 이렇게 보고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변화시켜야 진정한 선한 사람, 성결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적용하면 참 세상에서는 맨날 양보하고 베풀고 줘야 되니까 손해만 볼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당하고 빼앗기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항상 성령의 주관을 받고 진리로 분별하여 악한 길에 서지 않고 불의와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내게 불편하고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라도 상대를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은 선이요 사랑이죠.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악과 동조하자고 할 때 아, 내가 안 돼요 이렇게 말 못하니까 그냥 함께 좀 손해보느냐고 악한 사람과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양보했고 선하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명백한 진리로 분별해 가시고 그러나 내가 양보해주고 베풀고 주어서 상대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진리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여기에서 양보한 것 같아도 또 저기에서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고 지금은 양보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높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과 진리가 다름을 알아서 세상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 비진리, 진리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 오직 진리로 기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궁구하되 자기 마음대로 궁구하시면 안 돼요. 자가 있는데 길이를 재는 자가 있는데 줄자가 있는데 1cm가 계속 바뀌어요. 1cm가 바뀌어요. 이게 자아의 용도가 될 수 없잖아요. 기준은 바뀌면 안 돼요. 이것은 오직 진리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와 불편했던 일들을 푼다고 대화를 합니다. 아,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대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로 시작했는데 다툼이 되고 기분상에서 사이가 더 안 좋아지는 일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상대에 대해 싫고 미워하는 감정, 오해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악을 가지고 대화하니 서로 자기 입장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때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아, 좋은 목소리로. 자, 당신이 그때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는데요. 저 그때 상처받고 힘들었어요. 조심히 얘기하는 거예요. 좋게. 자,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아, 그랬어요. 미안해요. 상대 이 강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강연할 때는 상대방이 뭐 지적하거나 뭐 얘기하면 그랬어요 하고 들어주라고. 근데 그게 됩니까? 마음에 감정이 있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내가 했던 말로 상처받았대요. 그렇게 말하면 듣는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했던 말로 내가 상처받았어요. 다음엔 이렇게 안 하시면 좋겠어요. 좋은 목소리로 부탁하는 어조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듣는 상대방의 반응이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네요. 그럼 이쪽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난 명백히 기억하니까 왜? 상처를 준 입장이 아니라 상처를 받은 사람이 기억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듣다 보니까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네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말을 했잖아.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네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상대가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럴까요? 서로 마음 안에 감정이 있는데 내 감정 풀지 않고 대화로 해서 내 감정을 푸는 건 방법이 아니라는 거 세상 사람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어투로 얘기하거나 뭔가 분위기가 좋게 대화하면 내 감정, 상대 감정이 녹아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기분 나빴던 거 말하면 상대방도 기분 나빠요. 어떨 때는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해놓고 상대방이 이제 마음 안에 나하고 담을 쌓아요. 여러분, 진정 문제 해결, 화평은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내 마음을 돌아보아 오해, 미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발견하여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어떠하든 내가 먼저 변화되면 굳이 내 입장을 설명하지 않아도 평안이 임하며 용서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요. 부글부글 끓을 때 말하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말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하소연하게 된다고요. 말 안 하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터지니까 어떻게 터져요? 화병으로 터지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면 혈관으로 터지기도 하니까 말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상대방하고 말로 표현 안 해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사람에게 안 하고 이 오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자기의 이 분풀이를 하는. 그래서 예전엔 그런 방도 있었다고 합니다. 노래방 이런 것처럼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 중에 물건들, 가전제품, 아마 폐 가전이겠죠. 아니면 깨트리고 깨지는 거. 이런 걸 진열해 놓고 이 사람이 돈 내고 방망이 같은 거 들고 그걸 깨 부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야, 세상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 찬양입니다. 그리고 저를 궁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은 이유가 있죠. 내 안에 악. 이걸 궁구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너가 나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 나 혼자 감정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풀어질까요? 네, 풀어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죄인 된 나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은 죄보다 저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이 더 큰가? 그렇지 않지. 내가 용서받은 보다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나? 라고 진리를 대입하면 내 안에 이렇게 정말 읍조였던 이런 마음들이 빗장기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딱 뭉켜있던 책증 또한 내려갈 것이고 모든 것이 평안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럴 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대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어떤 경우 상대방이 돈을 빌려갔어요. 보통 그런 경우가 일가친척 가족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갔는데 그것도 적은 액수가 아니라 큰 액수, 수천만 원 그 이상도 빌려갔는데 빌려갈 때야 사업 자금이든 어떤 이유, 큰 이유였겠죠? 빌려준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룹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대로 갚지 못하는 사람과 갚으라고 재촉하는 사람, 그런데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 점점점 사이가 멀어져요. 왜? 갚지 못하는 입장에서도 미안한 마음. 그러니까 돈을 나 갚아야 되는데 빌렸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못 만나잖아요. 차마.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점 사이가 멀어집니다. 근데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이제 손해봤잖아요. 자, 이 얼마나 속상한 노릇입니까? 나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모으고 그래서 은행에 넣어놨는데 어떤 큰일이 있다고 이거 사업하겠다고 빌려갔는데 이게 뭐 이자도 준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갚지 못한다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상황 설명하는 그 모습도 내가 볼 때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아니 돈을 못 갚으면 와서 좀 쩔쩔 매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황 설명하는 게 그냥 뭐 탁탁탁 설명합니다.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연락도 없는 것도 언제 갚겠다 연락하지도 않고 그리고 전에는 자주 연락해서 안부도 물었는데 이제는 점점점 그 연락도 뜸해집니다. 뜸해지는 이유가 상대편에서는 미안해서 연락을 못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더 나쁜 감정, 불편한 감정이 드는 거죠. 돈까지 안 갚았으면 미안한 마음에 자주 연락이라도 해야지 이제 연락도 안 해? 이러고서는 더 마음이 속상해지죠. 자, 이런 마음에 내 스스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면 진짜 화병 날 수도 있고 힘들어지죠. 명백히 잘못은 상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진리로 답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물질로 인해 상대와 원수 맺겠는가? 근데 나한테 너무 피와 같이 소중한 돈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유 있을 때 상황 될 때 갚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이 한마디는 상대에게 돈 못 갚는 상대에게는 참 이거 너무 큰 은혜일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주면 상대는 마음이 풀어질 것이고 그나마 짐이 놓여질 것이고 내 마음도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 세상 사람은 참 어렵겠지만 진리의 사람이라면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요. 순간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큰 은혜를 주셔서 야, 이게 내가 이렇게 선으로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네. 이 수천만 원 나한테는 피이고 살과 같은 소중한 거였는데 이거 당신과 내가 원수 맺을 수 없는데 심히 어려워서 돈을 빌려갔다가 못 갚으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열심히 일해서 갚을 수 있으면 갚아주시고 나도 이거 참 필요한 돈으로 빌려준 건데 그러나 우리 원수 맺지 말자고 나도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자 이렇게 복 빌어주는 말까지 했어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났더니 이내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성령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삶의 어떠한 감정, 내 마음과 생각, 또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하시라고 이 궁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사람과 또 여러분들의 어떤 업무와 일과 환경 속에 사건, 사고 속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입하시고 그 안에서 답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가르침, 자기 기준에서의 옳고 그름이 기준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할 때 성결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육신의 일이나 육신의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진리를 기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죄악을 속속들이 발견하여 잠재해 있는 악의 모양이라도 찾아낼 수 있지요. 우리가 욥처럼 연단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시대 지금은 욥의 연단을 받지 않더라도 깨어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함 속에 또 진리의 말씀 속에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욥의 연단 그런 큰 연단을 받지 않고 작은 연단 안에서도 큰 깨우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지금 현대 우리가 성령시대에 살고 있는 은혜이지요. 그러려면 말씀을 기억하여 자기에게 대입하는 훈련,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깨우쳐 주시는데 스스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습관도 안 돼 있고 성령과 함께 궁구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연단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작은 연단 안에서도 큰 걸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기도하고 성결되기 위해 노력하여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행함으로 죄를 짓는 육체의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불편합니다. 들은 진리가 있어서 지적하지는 않지만 순간순간 아, 저 일꾼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내 그 생각을 지워버립니다. 아유, 내가 지도교사도 아니니 권면할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한다고 들을 것도 아니니 생각하지 말자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편한 생각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면 잘한 것이고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그 생각을 궁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합니다. 자기 생각을 생각하시라고. 지금 내가 순간순간 그 불편했던 그 생각을 놓치지 말고 붙들고 말 그대로 숙제하듯이 문제 풀듯이 궁구해야 합니다. 자, 한번 궁구해볼까요? 자, 먼저 상대의 잘못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선과 사랑이 없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했습니다. 큰 죄가 아니라면, 상대의 큰 죄가 아니라면 잘못되었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성격이나 표현법이 다른 것뿐인데 내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불편해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상대보다 내가 더 낫다는 교만이 있어서 상대가 큰 잘못을 행한 것도 아닌데 불편해하고 있지 않은지 궁구해 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돼요. 나는 진리에 대해서 아주 박사여서 상대방이 잘못한 거를 잘 지적하고 권면하고 상대방이 부족한 것을 잘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러고 있다라는 것도 찾아내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불편할 것도 싫을 것도 답답할 것도 많이 없어져요. 믿어주고 바라봐주고 잘 되기를 기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정말 그가 사망으로 가는 죄라면 보고 권면해야 되고 또 지도교사님, 교구자님께 알려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라면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누구 지적 권면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해줘야 돼요. 지금 설명합니다만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 권면도 안 하는 거니까 이러한 내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또 이런 상황에서 또 궁구해야 돼요. 자, 무슨 궁구가 필요하냐? 아까 내 생각 속에 내가 권면해도 듣지 않을 텐데 라고 했던 생각. 자, 이 생각 자체가 이미 상대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상대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라고 내가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간 정죄하는 생각을 해놓고도 나는 몰라요. 그 사람이 그렇더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꼭 지적할 일이라면 지적해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 상대를 위해서 해야 할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평하기 위해 말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죠. 이걸 제가 이런 표현했습니다.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한다.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니까 말 안 하는데 그냥 말하지 말지 라고 하는 게 내가 이거 권면해야 되는데 권면하는 거 여러분 제가 그런 표현 아니 누구 지적하고 권면하는 거 쉬운 사람이 어딨냐고 좋은 말만 하면 좋죠. 그러나 서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 발전을 위해서 그냥 내 눈에 띄어서 권면하는 건 하지 마세요. 왜? 내 눈이 바른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런 누가 특성을 했는데 아 왜 저렇게 해? 이런 거 여러분 그거 내가 사랑 없어서 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해야 하면 그 사람이 이제 기운 빠져서 특성 못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 해봤다니까요. 어떨 때 이렇게 시장에 옷을 사러 갔는데요. 뭐 남대문, 동대문 시장 이런 데 이렇게 옷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어떤 옷들은요. 제가 보기에 아, 뭐 저런 옷을 파냐? 제가 순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 생각에 아차했어요. 저걸 디자인한 사람은 예뻐서 한 거거나 아니면 자기의 개성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그걸 무시하는 거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아니, 모르는 사람을 왜 무시합니까? 아, 이거 내가 굉장히 내가 패션에 뛰어난 사람인 것 같고 내 스스로가. 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 뭐 저런 옷을 파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와, 이렇게 순간 내가 이러한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건 평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거 디자인한 누군지 모르는 아무개를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내가 왜 하지? 그런 거 있죠. 어디 시장을 갔어요. 아니면 뭐 시내를 나갔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길 가는 게 불편해요. 그러면 사람들 아니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복잡해? 자기는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뭐 비난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어쨌든 불편한 생각을 사람이 많아서 내가 불편한 걸 불편하게 지금 얘기한 건 예쁘게 얘기한 거 아니잖아. 야 여기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나왔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니 사람들은 뭐 나쁘게 얘기하면 뭐라고 왜 집구석에 안 붙어 있고 밖에 나 뭐 별을 참 나쁘게 얘기하고 안 예쁘게 표현한 사람도 참 많아요. 자기는요. 자기도 집에 있지 왜 밖에 나와갖고 저 사람에게 나 때문에 불편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내 생각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악한 생각인가 선인가 점검해 가야 돼요. 아니 뭐 그런 생각이 뭐요? 그런 생각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판단이요? 그런 생각이 정죄요?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있는 악이 쌓여서 생각으로 나온 것이에요. 입술은 지키고 행동은 지키는데 생각은 여전히 그냥 마음껏 악을 바라고 있다면 악을 생각하게 만들면 언제 선한 사람이 되고 언제 성결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필요한 권면과 꼭 해야 되는 이러한 사랑의 지적들 하지 않는 거 그러면서 상대가 싫어할까 봐 상대가 싫어한다라고 하는 정죄부터 잘못이라니까요. 이거는 착해서 선해서가 아니라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흉내를 내고 있을 뿐 선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와 의에 대해서 또 그냥 저 사람이 권면 안 한 건 그대로 끝난다 할지라도 진리와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해방되거나 불의한 상황에서 또 이런 사람은 물러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비겁한 사람이요.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불의와 동조하는 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정의롭지 않은 사람, 용기 없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은 야 너는 크게 못 써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에 기준하여 자기의 생각을 돌아보아야 마음의 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악이 육신의 생각으로 많이 드러나거든요. 입술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입술은 더더욱 했던 말을 점검하니까 도리어 나을 수 있지만 쉬울 수 있지만 이 또한도 사람들은 내가 했던 말 이내 잊어버리고요. 지금 했던 말 뒤돌아서 같이 대화했던 사람이 아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언제요? 했던 말 금방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생각은 더해요. 생각 속에 악한 생각 많이 해놓고도 그 악한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생각을 찾아서 악한 마음을 버리면 성결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자 한다고 되든가요? 도리어 이 생각을 다스리는 건 더 어렵죠.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결 마음의 악은 이렇게 내 생각 이런 것들로 점검하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궁구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고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처럼 남의 잘못은 심히 크나 자기의 잘못은 작게 여기거나 잘못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로는 성결될 수 없고 올바르게 궁구할 수도 없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겉으로 웃고 칭찬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상대를 싫어하고 시기하고 있는 마음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아니라고 감추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발견하지 못해서 버리지 않는다면 주님 만났을 때는 변화될 기회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분명히 악이 있는데 그래서 생각으로나 입술로나 어떤 경우는 표정에서도 드러나거든요. 드러났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자기만의 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자, 그래버리니 이유와 변명되고 자기 인정하지 않는 모습. 또 내 악의 모양들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지금 감추고 지금 없다고 가리운들 없어진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언제 드러나느냐 심판대에 가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미움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인지 무익한 종의 마음인지 간음이 있는지 판단 정죄가 있는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경작 받는 지금 이 시간이 성결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충성했는데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거나 성결되기 바라면서 자기를 감추고 인정하지 않아서 변화가 더디다면 주님 만났을 때 크게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함께 일하는 사람이 칭찬받는데 함께 기뻐하고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조용하고 그 사람과 친하지 않아서 굳이 칭찬하지 않은 것뿐이다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성결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신의 상태를 궁구해야 합니다. 먼저 상대가 칭찬받으니 내 기분이 어땠나 돌아보아야 하죠. 그런데 궁구할 때 그렇게 돌아볼 때는 숨기거나 부풀리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지금 기쁘지 않았어요. 상대가 칭찬받는데 내가 기쁘지 않고 또 상대의 칭찬에 공감하지 않았어요. 이걸 정확하게 찾고 인정해야 돼요. 자기의 감정을 찾아내야 돼요. 지금 칭찬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돌아서고 있지? 이러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성결됩니다. 제발 여러분, 내 마음 어떤 경우는 성격에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발견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발견하는 거요 되게 귀찮아하시더라고요. 이게 궁금하는 습관이 안 드시면요 그거 되게 힘들어하세요. 힘들어도 해야 해요. 하다 보면 이제 됩니다만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만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내 마음,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이 어땠지? 라고 자기를 찾아야 되는데 내 감정이 어땠냐?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상대가 왜 칭찬받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랬다면 상대를 시기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가 참 쉬워요. 아유, 저 상대방 시기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하고 저하고 안 친해. 그러면 변화 안 된다고요.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또 상대가 칭찬받는데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상대의 실수나 잘못이 떠오릅니다. 자, 이것 또한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윗사람이 상대방을 칭찬하는데 왜 그 사람의 허물이 떠올라야 되죠?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 싫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경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칭찬을 하시니까 아이 뭐 저 정도로 칭찬을 받나? 한다면 이는 자기도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자기의 성과에는 수고가 참 많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는 일은 아, 참 수고했어, 애썼어. 아, 왜 사람들이, 왜 나는 이렇게 참 수고했는데 왜 몰라주지? 뭐 이러한 마음이 은근히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성과에 대해서는요. 아니 뭐 그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뭐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큰 악입니다. 교만함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칭찬받는 거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시기하는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 이런 악한 마음에서 이러한 생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찾아내야 돼요. 요리 연구가들은요, 음식을 먹으면 거기에 있는 재료를 다 맞춘다고 하죠. 여러분들의 순간의 그 느낌과 생각과 순간의 말 한마디. 순간의 말 한마디 뭐예요? 아니, 뭐,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참 칭찬하는데, 여기 이 자리에 없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에 대해 칭찬을 했어요. 근데 함께 있던 사람이 아 그거요 이렇게 하면 쉬워요. 제가 뭐라고 지적은 못하겠지만 지적은 안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거기에 이어서 하기 쉬우면 좀 하면 되고 하기 쉬운 일이라도 내가 볼 때는 어려운 일이거나 아니면 내가 하기 쉬운 일이라고 상대방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 이렇게 하면 쉬워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 키우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도리어 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 설교 준비하려면 참 어렵지. 나도 처음 설교할 땐 참 어렵고 힘들었어. 이거 말을 실수하면 어떻게 내가 깨우친 깨달음이 성도들에게도 공감이 될까? 이거 설교하고도 참 이거 내가 잘했는지 모르겠고 이런 마음이었지. 이게 도리어 개구리 올챙이 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요. 이 개구리 올챙이 때 잊어버린다는 한국 속담처럼 그 정도는 뭐 쉬워요. 자기도 그거 쉬워질 때까지 어려울 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도리어 칭찬하는 사람은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이게 다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인데 깨닫지 못하면 변화 안 됩니다. 뭐 그러한 악이 뭐 크게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뭐 상대방을 내가 크게 해롭게 한 건 없어요. 뭐 칭찬하지 않았을 뿐이죠. 칭찬에 함께 공감하지 않은 것뿐이죠. 이걸로 끝날까요? 그 사람은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그 다음에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악 자체가 좋은 천국 들어가는 데는 분명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겸손히 찾아내야 합니다. 또 내가 이렇게 칭찬, 상대가 칭찬받을 때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이랬을 때는 이렇게 칭찬 안 했는데, 이렇게 안 해주시더니 하면서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이 서운함을 찾았다면 다행입니다. 근데 못 찾고 사람들이 지나가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가 칭찬받을 때 자신은 그만큼 열매내지 못한 것이 생각나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겸비한 마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나도 열심히 잘해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당회장님께 힘내드리고 싶고 열매내고 싶고 한데 그러지 못해서 당회장님께 나가기가 너무 죄송해. 그러면서 겸비한 사람 같고 되게 겸손한 사람 같고 하지요. 아니에요.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이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소인배와 같은 작은 마음 때문인데 자기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니 정확히 궁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부풀려서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아, 내가 겸비해서 열매 못 내서 너무 죄송해서 지금 얼굴이 이렇게 기쁘지 않아요. 꼭 다른 사람이 칭찬받았을 때뿐만이 아니더라도 아, 내가 좀 잘 못한 것 같으니까 아, 너무 죄송해서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못해요. 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죠. 근데 이러고 있으면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전에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권면을 받았어요. 권면을 받았더니 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앞두고 일을 잘못해서 권면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행사 내 얼굴이 울상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죠. 아니 권면 받았어도 행복하고 기쁘게 함께 일을 해야지 그렇게 울상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아니 너무 죄송해서요. 그럼 너무 죄송해서 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내 표정과 내 행동으로 상대 사람들이 어떠할까? 얼마나 걱정할까? 아, 내가 이런 표정을 하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권면해 주신 분도 얼마나 신경을 쓰실까? 근데 내가 더 밝고 행복하고 충만하면 아, 없던 일처럼 하면 아, 얼마나 내가 든든하고 힘이 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마음 그릇이 작으니까 자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권면받고 지적받아서 그래서 괴로운 게 아니라 상대 윗 어른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너무 죄송하니까요. 이게 뭐라고요? 소인배 같은 작은 마음. 지금 내가 너무 죄송하고 민망해서 고개도 못 들겠고요. 웃을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 다 웃고 행복한데 나 혼자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분위기 깨는 사람.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이렇게 궁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힘드니까 분위기 깨고 있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눈치를 보고 할까. 근데 그러지 말고 눈치 주는 사람 말고 더 행복하고 기쁨 주는 사람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서 궁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상대를 칭찬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은 하고 자기도 열매 내기 위해 상대의 장점을 배우며 노력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울해지고 있는 것 어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능력이 없는 자신에 대해 힘들고 지쳐하며 충만함을 잃기도 합니다. 이는 어둠이 많은 성품이지요. 칭찬받으면 기쁘고 행복해지고 칭찬받지 못하면 힘들어지고 침체된다면 항상 기뻐하는 진리의 사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상황에서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각기 다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를 궁구하여 악의 모양을 찾아내는 것이 성결의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삶에서 진리를 대입하여 궁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삼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하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합니다. 여기서 소유는 사람의 썩어지고 냄새나는 육, 죄악을 의미하지요. 자기의 소유를 파는 만큼, 다시 말해 마음의 죄악을 벗어버리는 만큼 더 아름답고 영화로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마음에 있는 악의 모양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기준하여 자기를 궁구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알지 못했던 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달았을 때 힘들고 지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악할까? 버릴 죄악이 너무 많은데 언제 성결되나 하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는 할 수 있다는 영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성결되기를 위해 힘써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훗날 영원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중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해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